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하나는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재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재물을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대할 때 거기 오는 경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보면 이 재물 그 자체가 나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물을 잘 유익하게 쓰면은 그것이 좋게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재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물을 잘 못 관리하게 될 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나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도다. 이 재물을 쌓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성경은 그 재물, 부 자체를 부정하거나 나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부유했던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욥 이런 사람들 다 부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부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었죠. 솔로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것을 잘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오는 그러한 마음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졌고 결국 우상 숭배를 했고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돈이 잘못된 것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이 인간들의 마음,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잘못됐다는 거죠.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닌 부를 사랑하는 인간의 그 태도, 마음, 여기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런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로 되어져 있는가, 이런 걸 끊임없이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또한 이 부 재물에 대한 이 태도가 잘못되었던 것은 또 다른 태도입니다. 단순히 부를 동경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도 잘못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이렇게 축적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다고 2절에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밑에서 일하는 품꾼한테 싹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한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밑에 있는 품꾼한테 싹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당하게 고용해서 부려서 결국 자기가 결국 부를 일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당하게 잘못하게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잘못 부를 축적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바로 이렇게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거에 대해서 의인을 정죄했다. 그래서 그를 죽였다. 죽인 것 같다. 그렇지만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었다. 대항할 수가 없죠. 약한 자들이니까 대항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 상태에서 이렇게 잘못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은 2절에 썩었고 옷은 젖먹었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데 금과 3절에 금과 은은 녹이 쓸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재물을 열심히 일을 해서 추구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부당한 태도로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을 증식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8, 5절에도 사치하고 방종했다, 사륙의 날에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에 대한 그 태도가 정말로 바로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돈을 사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을 증식하고 재물을 축적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여기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아야 된다. 참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다시 오는 날까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인내가 왜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왕같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날, 바로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의 자세고 인내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아예 참아야지, 뭐 세 번 참는 것이 좋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기억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시고 그분이 당했던 인내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고난과 답답하고 우리가 슬프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인내하고 참는 자의 자세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참는 데 있어서 길이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단순히 조금만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이 참아야 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인내의 그런 그 인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이 참고 참을 때 또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우리는 인내할 때 마음이 자꾸만 약해집니다. 내가 이거 인내해야 되나? 또 인내해야 되나? 막 그런 자세를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기억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져야 된다. 굳건해져야 된다. 약하지 말고 굳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시켜야 됩니다. 이 굳건하게 하란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하라, 강력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내할 때 마음이 굳건해지지 못하면, 마음이 강하고 굳세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약한 마음을 가지고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쉬이 우리는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내가 이거 인내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당하고 이렇게 하면 나만 너무나도 억울하다, 억울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죠.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바로 위로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세요.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굳건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면서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9절에 나와 있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원망하지 않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인내하고 참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오는 다가오는 그런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쓴뿌리나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때 원망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원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망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환경적으로나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삶, 원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 삶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인내할 때 막 원망을 한다면은 그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데 깨트려버립니다. 우리가 막 인내하다가 막 참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나가다가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인내를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그 이전에는 마음을 굳세게 잡고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관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사람들과의 문제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고 마음을 굳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굳세게 강하게 하는 그러한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경고 권면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음의 본을 받아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준 것은 교훈의 메시지 때문에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 교훈의 메시지를 보면서 왜 나만 이러한 삶을 사는 건가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러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고난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삼고 본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을 봐야 된다. 주께서 주신 결말 마지막이 보았거니와 선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결말을 우리는 욥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말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욥에게 베풀어 주신 그 결말이 우리에게 있을 거야 라는 희망과 소망의 그 메시지를 우리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의, 그런 승리의, 그런 위로의, 그런 은혜의 결말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결말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잘못 잘못하면은 사람들을 불평하고 사람들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원망하다 보면 그 원망하는 거의 근원이 하나님에 대한 좀 마음의 불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욥에게 그런 결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인식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가 있고 불평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갖고 강하게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가까운 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으로 다 살아가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